안녕하세요. 저희는 다음 주부터 여름 시리즈인 다윗의 인생에 대한 시리즈를 시작할 것입니다. 아주 중요하고 은혜로운 이야기죠. 놓치지 마시고 다음 주부터 바로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팟캐스트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요. 다음 시리즈에는 안할 것이고요. 현재 고린도전서 시리즈는 팟캐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요번 다음 시리즈는 안 할지만 다음에도 그 계획이 있긴 합니다. 제 이름은 브로디고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어제 제 친구 두 명이 결혼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그들의 관계는 아름다운 사랑으로 꽃피었고요. 이제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둘러싸인 그들이 서로에게 헌신하기로 하고 완전하게 서로 연합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것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 요즘에 결혼식 많이 있습니다. 내일도 있고요. 다음 주에도 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름에 결혼을 하죠. 그래서 제가 지금 선물을 어떻게 이 사람 저 사람 해줘야 돼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생의 헌신과 자신을 내어줌으로 다른 사람과 인생을 함께하도록 저희를 초대하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한 몸이 되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결혼은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인 교회, 곧 그에게 속한 사람들과의 연합을 반영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헌신으로 그분의 지위와 생명을 내어주셨고요.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전무후무한 사랑으로 우리와 그분을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결혼이 모든 사람의 인생 결말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을 하지 않기도 하고요. 혹은 결혼이 자신과 맞지 않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독신인 사람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사랑의 아름다운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참가상 받는 수준의 것을 받는 것일까요? 고린도전서 5장부터 7장까지의 시리즈를 통해서 조금 있다가 패스터 레이가 읽어줄 건데요. 말씀을 읽어주실 거니까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 가는 것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 가는 것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 지신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아니한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 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 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 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 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가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 마음을 정하고도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 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주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님의 신부인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이 주님께서 큰 주님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룰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신 그 새의 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5장부터 7장까지의 시리즈를 통해서요, 사도 바울은 성적인 거룩함과 관계서의 온전함이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로서의 부르심과 연결되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우린 성령께 능력을 부어주심을 받아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지위가 어떻든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 미래의 실상을 현재의 일상 제자도 속으로 가져오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완전하게 이루실 것을 기다립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서로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새로운 각도로 비추며 진리를 밝혀줍니다. 우리의 관계적 상태는 제자로서의 사명을 결정짓지 않습니다. 우리의 관계적 상태는요, 제자로서의 사명을 결정짓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세 부분으로 볼 것입니다. 첫째, 끝을 생각하며 살아가십시오. 중요한 것은 강요가 아니라 부르심입니다. 자신의 결정에 확신을 가지세요. 어느 쪽으로 가든지 가네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본문의 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일종의 블렛 저널링과 비슷합니다. 블렛 저널은 줄이 없이 점들만 있죠. 여기에는 질서를 암시하지만 많은 자유가 있습니다. 경계와 자유 사이 균형 덕분에 저는 제 자신을 표현하고 제가 즐기는 방식으로 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자, 이 본문 가운데서 바울은 이 신실한 자유의 틀을 세웁니다. 부부는 서로에게 신실하게 머물고 자신을 내어주어야 합니다. 바울은 주제를 바꾸지 않으면서도 대상만 바꾸면서 이 부분을 시작하면서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라면서 시작합니다. 그는 동일한 신실함의 원칙을 보다 넓은 범위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독신에 대해서 주께 받은 명령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주 전 빈 목사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것이 바울이 말씀이 덜 중요하다는 뜻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바울은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라고 덧붙이며 자신의 권위를 드러냅니다. 예수님은 그를 사도로 신뢰하셨고 그렇기에 그는 모든 교회를 위한 질서를 말할 권한이 있습니다. 26절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은 지혜의 말씀을 줍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바울은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이와 관련된 명확한 명령을 언급할 수는 없었지만 그는 예수님의 삶에서 영감을 받았고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현재의 상황을 고려할 때 사람들이 지금의 관계적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합니다. 이 서두에서 주목할 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바울은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고 말하면서 고린도전서 7장 17절로 24절의 흐름을 반복합니다. 바울은 한 사람의 사회적 지위가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향력을 결정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지난주 레이 목사님은 한 사람의 영적 정체성, 곧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이 전부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울의 전면에서는 자유인과 종에 대해서 말했지만 여기서는 독신자와 기혼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결혼한 자를 매인자라고 표현하며 종과 비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배우자를 과거에 어떤 이들이 농담처럼 불렀던 족쇄 같은 존재라고 여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부르시면 안 됩니다. 바울은 단지 결혼을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명령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이것은 자유인인지 종인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핵심은 우리의 외적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27절과 28절에서 바울은 지금의 상태로 머무르라는 이 원칙을 더 확장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배우자에 대한 헌신이 흔들리고 있었고 어떤 독신자나 약혼자들은 결혼할 가치가 있는지를 고민하고 있었고요. 어떤 기혼자들은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그들이 주 예수님에 대한 헌신, 즉 참된 사랑이시자 영적인 신랑이신 예수님에 대한 헌신이 흔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떤 독신자들, 요즘은 아니지만요, 특히 젊은 여성들이 나는 예수님과 데이트 중이에요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이거는 명예로운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의도로 나온 말이지만 이것은 마치 누군가와 결혼하고 싶어질 때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끊겠다는 의미로도 들릴 수 있어서 오히려 혼란스러운 비유가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단순히 데이트 상대로가 아니고요. 주님이자 구주로 예배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결혼을 통해 반영될 수 있지만 어떠한 결혼도 예수님의 사랑을 완전히 담아낼 수는 없습니다. 바울은 결혼의 중요성을 고려하면서 28절에서 그러나 결혼한 자는 세상 일로 염려하게 되리라고 덧붙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두 번째 점이 있습니다. 바울은 임박한 환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고린도에는 특별한 환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수준의 박해는 있었지만 교회는 인간적으로 보기에 괜찮은 상황이었습니다. 서신서의 초반에서 바울이 언급한 교회의 풍요로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박한 환난이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은 끼인 상태로 존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생애, 죽음, 부활, 승천을 통해서 이미 이 세상에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의 백성을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 땅에 임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긴장은 우리가 충성심, 헌신, 신실함을 향해서 우주적 싸움을 하고 있는 동안 영적인 적들로부터 위협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29절에서 31절에서 바울은 끝을 생각하며 살아가라고 강하게 권면합니다. 끝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오실 것입니다.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분께 삶을 드린 자들은 죽음에서 부활하여 예수님의 영원한 부활 생명에 참여하게 될 것이며 죄와 죽음을 이긴 자로서 그분과 하나 되어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생애에서 예수님이 값없이 주신 그분의 구원의 은혜를 거부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도 그들을 영원한 생명에서 거절할 것입니다. 그들은 영원한 고통과 슬픔과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결말을 맞이할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염두에 두고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바울은 미래적 관점으로 보여준 다섯 가지 뭐뭐인 것처럼 살아라는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오심으로 우리는 배우자가 없는 것처럼 슬퍼하지 않는 것처럼 기뻐하지 않는 것처럼 매매하지 않는 것처럼 쇼핑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맞아요. 성경에도 쇼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조차도 예수님께 헌신해야 됩니다. 바울은 우리가 올바른 시각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가 현재 삶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재정렬하라고 요구합니다. 결혼은 이 세상에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와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 지혜롭게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슬퍼할 때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약속을 붙듭니다. 우리는 기뻐합니다. 그렇지만 그때도 이 세상의 성공은 사라질 것임을 알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이 영원히 남는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물건을 사고 팝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소유와 재물은 우리가 이 세상에 떠날 때 가져갈 수 없습니다. 연구차는 뒤에 이삿짐 트럭을 끌고 다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지혜와 지갑을 선교적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배우자와 이혼하고 전 재산을 팔고 세상과 감정적으로 단절해서 그렇게 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가 미래의 실제를 현재의 제자도 속으로 침투시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생활에서 더 나은 내일에 대한 구체적인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해라. 마치 이사 준비를 하는 것처럼 생각해 보세요. 접시, 수저, 컵을 상자에 넣고 이삿짐을 싸지만 한동안 부엌을 계속 사용해야 합니다. 곧 이사를 가긴 하지만 아직은 아니니까 식사를 준비하고 부엌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이사 가기 일주일 전에 부엌 리모델링을 시작하진 않겠지요. 혹은 여름이 오면 우리가 누리게 될그 즐거움들 생각해 보세요. 저는 해변가에서 모래성 쌓는 모습을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모래성 쌓는 것은 즐겁지만 파도는 결국 그것을 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 아니면 지나가는 애가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게 시간 낭비일까요?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영원히 갈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우리가 오늘을 붙잡으면서도 동시에 영원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마세요. 더, 진짜 더큰 것이 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동안에 삶의 전반적인 조건을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에 대한 것입니다. 34절 그리고 27절, 28절에서는 독신자와 기혼자의 부르심과 책임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남성과 여성 모두에 동일하게 말하는 것을 주목해 보세요. 동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시대 상황 속에서도 여성의 역할을 높이고요. 결혼의 독특한 연합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와 경고를 제시합니다. 독신자라면 더 직접적으로 하나님 일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기혼자라면요. 헌신의 방향이 더 많아지겠죠. 그리고 도전도 받을 것입니다. 관심이 분산되는 요소가 많을 거니까요. 저는 지난주에 비행기를 탔었습니다. 기기를 비행기 모드로 설정한 덕분에 알림 없이 설교문을 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스타 릴스를 보느라 뭐 중단하지도 않았죠. 감사하게도 비행기 안에 우는 아기도 없었습니다. 주여, 우는 아기와 함께 비행해야 되는 사람들을 축복해 주세요. 독신자는 비행기 모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요소가 적기 때문에 배우자나 부양가족을 책임지지도 않아도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죠. 독신자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시간을 활용하여 예수님을 위한 사명을 감당하세요. 주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줄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나아갔고 예상치 못한 방식과 장소에서 사역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처럼요. 언제든지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독신자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특별한 사명을 받으셨습니다. 반면에요. 기혼자는 관심을 나눠야 합니다. 결혼하게 되면 살집을 찾아야 하고요. 생계를 꾸려야 합니다. 뭐 직장도 구하고 월세나 대출금도 갚아야죠. 청구서와 장보기도 늘어납니다. 그 외엔 부모님이 손주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중에서 손주 원하시는 분이 있으시죠? 어제 제가 봤습니다. 어제 제 친구 결혼식에서 봤습니다. 결혼하자마자 자 이제 그 다음이 뭔지 알지?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이제 스포츠카를 미니밴으로 아니면 적어도 SUV로 바꿀 생각을 고민하겠죠. 좋은 학교를 알아봐야 하고 가끔 가족여행도 계획합니다. 주님, 우는 아이와 함께 여행하는 사람들을 축복해 주세요. 그러는 동안에도 배우자와 한몸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는 서로의 욕망, 목표, 꿈 안에서 하나됨을 배워야 합니다. 기혼자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시간을 활용하여 예수님을 위한 사명을 감당하세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배우자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줄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그분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으며 예상치 못한 방식과 장소에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또 여러분이 자녀를 두었다면 자녀에게 거룩함을 보여줄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혹 자녀가 없더라도 배우자와 가족들을 사랑하고 희생함으로써 세상 앞에 거룩한 삶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기혼자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특별한 사명을 받으셨습니다. 이게 바울이 강조하는 핵심입니다.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결국 기혼이든 독신이든 우리의 헌신은 무엇보다 먼저 주님을 향해야 합니다. 그래서 독신으로 남아있다는 것은 잘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하셨다면 그것도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독신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계속해서 다른 연애를 찾아서 헤매다닌다면 그것은 죄입니다. 그리고 결혼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피하며 결혼을 안 하려고 한다면 그것 또한 죄입니다. 그리고 결혼하셨는데 배우자에게 헌신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죄입니다. 망치에게 드라이버가 아니라고 이유로 탓하지는 않습니다. 각 도구가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될 때 훌륭하게 기능하고 그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대체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의 부르심과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당신의 소명을 분명히 알도록 하세요. 그리고 독신으로 지내야 한다거나 배우자가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자신을 제한하지 마세요. 자신의 소명을 분명히 발견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윌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사랑했고 도로시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을 만나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아이들을 낳았지만 그중 몇은 어린 나이에 죽었습니다. 고된 시간이었지만 그들은 서로와 가족에게 신실함을 지켰습니다. 윌은 해외 선교의 부르심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도로시에게 같이 가자고 말했습니다. 도로시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친구들의 권유, 가족들의 약속, 또 기도를 통해서 마음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은 이주했지요. 선교는 매우 힘들었고 도로시는 극심한 고통을 견뎌야 했습니다. 육체적으로 아팠고요. 또 한 명의 아이가 선교지에서 죽었습니다. 그녀는 정신적으로도 병들어서 고통 속에서 남편이 외도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결국 그녀는 폭력적이 되었고 본인과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격리되어야 했습니다. 윌의 일기에서 큰 후회가 있었음을 알 수 있고 또 많은 친구들이 여러 도움을 주었다는 것도 알 수 있지만 치유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도로시는 12년간 그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채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윌리엄 캐리의 이야기입니다. 1800년대 초에 인도 선교를 통해서 현재 선교 운동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가족관계에 대한 것은 해결되지 못한 것으로 가득했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해야 될 것이 부르심을 분별해야 합니다. 결혼 혼 독신의 삶을 선택하기 전에 부르심을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은사를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헌신은 어떤 모습일까요? 독신으로서는요, 재정적 책임이 적죠. 그래서 선교사나 선교팀을 후원할 수 있습니다. 아, 우리 다음 주에 숄터 미니스터리 출발하는 거 알고 계시죠? 오늘 밖에 허웨이에 부스가 있는데 거기 모여서 여러분이 도우실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는 직접 선교를 떠나거나 지역 사회에 자주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녀 양육에 부담이 없으니까 청소년이나 청년들을 멘토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키즈 미니스터리나 그런 거에 봉사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 공부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친구들을 도와줄 수 있겠죠. 친구들이 갖는 질문에 대답할 수도 성경적으로 대답할 수도 있겠지요. 믿음의 우정을 맺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결혼이 끝나도 영혼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매일 가족에게 돌아갈 필요가 없으니까요. 이런 절망의 시간이 있은 경우에 절망의 한가운데서 늦은 시간까지 그 주변 사람의 슬픔의 시간을 함께할 수도 있습니다. 집에 바로 갈 필요가 없으니까요. 기혼자로서는요, 기혼자 여러분,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 가지 할 일이 있습니다. 배우자와 매일 소리내어 기도하고 마음과 정신, 영이 하나 되도록 함께 기도하고 연합할 수 있습니다. 갈등하는 순간에도, 뭐 싸우고 있는 순간에도 손을 잡고 서로 눈을 마주치고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 신체적인 부드러운 접촉은 매우 강하기 때문에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을 도울 수 있습니다. 부부 소그룹을 열 수도 있고요. 젊은 부부들을 멘토링할 수도 있지요. 함께 선교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자녀를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자녀는 그리스도인 결혼의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자,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시고 싶은 분들, 이게 꼭 필수 요소가 아니라는 걸 기억해 두세요. 강요하지 마세요. 또, 입양도 있으니까요. 여러 방식이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자녀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이 자녀들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이로 양육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부모인 여러분은 자녀로의 주된 영적 지도자이고 교회는 이를 돕기 위해 있습니다. 저희 여기 함께 계신 분은 우리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하나로서 서로 도와야 합니다. 제 부모님은 매일 저녁 식사 후 성경을 읽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를 어린이 성가대와 유스그룹에 넣으셨고요. 그렇게 함으로 믿음의 친구를 사귀게 하셨고, 또 스스로 예수님을 찾는데 성장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식탁을 서로 질문하고 묻고 대답하고 대화하는 공간으로 만드셨습니다. 가족 여러분, 가능하시다면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는 시간을 많이 마련하세요. 통계에 따르면 함께 식사하는 가족은 서로에 대한 헌신도가 더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래오래 그 뭉쳐진 상태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또는 당신의 신앙 공동체에 어떻게 헌신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어떤 활동에는, 신앙 공동체 활동에는 아니요라고 말해야 할지도 모르고요. 어쩌면 어떤 활동에는 예라고 말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 이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한 가족을 초대함으로 그들과 더이 공동체의 가족됨을 설명할 수도 있겠죠. 아이들이 방과 후 친구들을 데려오는 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은 안전한 공간이기 때문이죠. 물론 애들이 오면 깨끗하고 정돈된 공간을 희생할 수밖에 없겠지만 아이들이 집처럼 편안하게 느낄 것입니다. 아이들은 뭐 깨닫지 못할 수도 있지만 당신의 복음적 변화는 아이들을 위해 팔을 활짝 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해주신 것처럼요. 주님을 향한 헌신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어요. 당신의 삶에 있는 복음의 점들을 당신의 사랑을 표현할 자유를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독신이셨으므로 여러분이 독신으로 지낸다면 훌륭한 동행을 얻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주께서 재림하실 때 신부인 교회에게 신실하시어 그녀와 교회와 결혼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결혼했다면 훌륭한 동행을 얻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예수님은 양쪽 다 알고 계십니다. 무엇을 선택하든 예라고 받은 아니요라고 하든 자신의 결정에 확신을 가지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일일이 간섭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완벽한 배우자를 내려주시길 기다리고 있다면 오래 시간이 걸 겁니다. 아니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셔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분이 완벽한 신랑 되시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어디를 가든 복음을 전하며 그 과정에서 변화됨으로써 여러분의 구주를 더욱 닮아갈 수 있습니다. 제 여자친구는 친구가 더 사랑받는다고 느낄 때는 제가 예수님을 더 닮아갈 때입니다. 그녀는 은혜로우며 제가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36절로 40절에서 바울은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사람은 결혼하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만약 스스로 절제하고 오직 주님에게만 헌신할 수 있다면 더 좋다고 말합니다. 둘 다 선하고 귀한 것입니다. 바울은 배우자를 잃은 과부의 경우도 언급합니다. 결혼은 평생 지속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5년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결정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일단 결혼한 후에는 물러설 수 없습니다. 뒤집을 수 없습니다.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부유하든 가난하든 서약을 고수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죽음이 갈라놓을 때의 경우에는 재혼을 허용합니다. 그리고 그 재혼은 반드시 주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39절에서요. 주 안에서만 결혼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고린도 교회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교인들로 이루어진 교회였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둘 중 한 명만 그리스도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결혼이 갖는 친밀함이 주는 영향력도 잘 알고 있었고요. 하나님의 영을 공유하는 사람과 연합하는 것의 중요함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매우 유용합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여러분을 예수님처럼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의 헌신을 타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그걸 부정하는 것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이 결혼에 합당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명해야 합니다. 2주 전 7장 12절로 16절에서 바울이 믿지 않는 배우자와 함께 살라라고 한 명령은 두 사람이 모두 처음엔 믿지 않았다가 한 사람만 회심했을 때에 적용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계속 이미 결혼한 상태에서 한 명만 회심한 것이니까 그때는 머물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전도하려고 연애하진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하려고 연애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혹시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그리스도인과 사귀고 있다거나 관심이 있다면 이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과 함께 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당신은 무엇을 타협하게 될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당신의 세계관, 그들의 세계관의 차이가 무엇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불평등하게 결합되거나 그렇다면 갈등, 어쩌면 쓰라림, 결국에는 관계의 도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성령께서 당신을 책망하시는 것을 느낀다면 무시하지 마세요. 당신의 관계를 그분의 인도하심에 맡길 때 성령께서는 당신에게 주님에 대한 새로운 헌신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교회는 당신이 그런 헌신 안에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존재합니다. 또한 만약 친구가 관계에서 타협하고 있다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찔림을 주는 도전하는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돌봅니다. 두 신자가 평생 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결혼의 목표입니다. 부부가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재혼을 금하지는 않습니다. 비록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더 행복할 거라고 말했지만 말입니다. 바울은 영적 지침을 제시하고 각 신자가 각자 결론을 내리도록 허용합니다. 약혼자, 독신자, 기혼자들에게 바울은 지도가 아니라 나침반을 제시합니다. 세부 지침사항이 아니라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결혼할 자유가 있고 결혼하지 않을 자유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거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기를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계속 일하고 계시지만요. 우리가 지체하거나 낭비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겐 사명이 있습니다. 제자 양성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분명히 직접 받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가졌으니 그러니 가라.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결혼을 하든지 안 하든지 어떤 선택을 하든지 우리는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며 무엇보다 그분께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의 관계적 상태가 제자 양성의 사명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 사명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소울메이트를 찾으라고 누군가를 압박할 필요도 없고 스스로 그렇게 느낄 필요도 없습니다. 결혼을 하라는 부르심을 느끼지 않았다면 싱글로 지내라고 부르심을 받았다면 축복받은 것입니다. 결혼하라는 부르심을 받았다면 축복받은 것입니다. 둘 다 좋은 것이니 서로 겸손하게 함께 걸어갑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열정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형제자매들과 함께 그 기도에 동참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관계로 이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 많은 모임이 있습니다. 라이프 그룹도 있고 유나이티 그룹도 있고 여러 그 모임이 있으니까 거기에 참여해서 주변 사람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바울이 40절에서 말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으며 그 영은 우리를 하나님께 헌신하도록 하나 되게 합니다. 기혼이든 미혼이든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있고 그분은 우리 모두를 통해 그분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자, 묵상 질문을 올려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그 후에는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묵상 시간을 갖겠습니다.